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군사 장비를 크게 증강하고 있다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장비들은 고성능 무기류와 전차, 박격포 등 천여 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은 어제 연설에서 두 달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가 체결한 휴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나토의 발표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 국경 주변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머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모든 미군 훈련 활동은 폴란드와 인접한 서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러시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미군의 대테러 작전 중 알카에다에 붙잡혀 있던 미국인과 이탈리아인 인질의 사망을 애도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오늘 희생자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무인기를 통한 공습은 위험과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파키스탄 정부는 오랫동안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백악관은 미국인 인질 워런 웨인스테인 씨와 이탈리아인 지오바니 로 포르토 씨는 지난 1월 14일 미군의 무인기 공습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특별 담화를 통해 군 통수권자로서 모든 대테러 작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지중해 구조수색 활동 예산을 3배로 증액하려는 유럽연합의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오늘 유럽연합이 수색구조 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첫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난민사무소는 그러면서 난민들의 참사를 막기 위해 다른 안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난민기구는 지난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유럽에 도착한 난민들의 절반이 지중해를 건넜다며 유럽연합에 난민 보호를 위한 다른 법적 수단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아르메니아 대학살 100주년을 맞아 아르메니아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도 예레반 인근 아르메니아 집단학살 기념관에서 열린 오늘 추모 행사에는 세르즈 사르키샨 아르메니아 대통령 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해외 정상들은 물망초로 장식된 화환 앞에 노란 장미꽃 한 송이씩을 헌화했습니다. 이 밖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예레반을 방문해 아르메니아 대학살 사건을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후예인 터키는 과거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한 아르메니아인들의 사망 사건이 집단 학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자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외국인 사형수들을 접견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각국 대사관에 요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9명에 대해 곧 형이 집행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9명의 외국인 사형수들은 호주와 브라질, 프랑스, 나이지리아 출신들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당 국가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매 범죄는 반드시 사형으로 엄벌한다는 입장입니다. 석유와 가스 개발을 위한 시추 작업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미국 지질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시추 과정에서 지하 안반에 고압의 물과 모래, 화학약품들을 주입해 균열을 일으키는 작업이 지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지질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 8개 주 17개 지점의 신생 지진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내 지진 발생은 주로 서부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진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오클라호마주의 경우 지난 2008년 석유 시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 3.0 이상의 지진이 연간 한두 차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20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추정이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민군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김일성 주석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친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 2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미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추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규모입니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규모를 자세히 밝힌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2일 북한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핵무기 20개를 보유한 것으로 중국의 핵 전문가들이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핵 전문가들의 이런 추산은 미국의 추정치보다 많은 것입니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10개에서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내년까지 핵무기 수를 현재의 2배로 늘릴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핵 보유에 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이 같은 평가는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비공개로 열린 미국과 중국 전문가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산하 기관인 중국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중국에서 북핵 관련 기술 정치 외교 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미국 측 관계자들은 북한의 핵탄두 보유 규모를 추산한 전문가들이 중국 최고의 우라늄 농축 전문가들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북한의 핵무기를 이렇게 많이 추산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베이징 회의에 미국 관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나중에 회의 결과를 설명 듣고 놀라움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물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중국 전문가들의 북한 핵무기 보유 추정치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전문가들의 추정치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에 집중해 북핵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 회의에 참석했던 지그프리트 헤커 미 스탠퍼드 대학 교수는 중국 전문가들의 추정치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북한의 행보를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전문가들이 미국의 예상보다 많은 북한 핵무기 추정치를 공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핵계획은 오랜 우려사안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제시했다는 북한의 핵무기 추정치는 20개. 미국의 전망치로 알려진 10개에서 16개 수준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국무부는 관련 보도를 봤다면서도 미국의 관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specifics on what we think about the size or the details of the nuclear program.
머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핵 프로그램을 우려해 왔다는 기존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또 6자 회담에 참가하는 5자 당사국들과 함께 북한을 신뢰할 만한 비핵화 대화에 복귀시키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경고음을 울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북 경향력을 상기시키는 수준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We obviously believe China should continue to use its influence to curtail North Korea's provocative actions.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프 대변인은 이번 보도로 미국 정부의 우려 수위가 높아졌느냐는 질문에 북핵 계획에 대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서방 측과 핵협상을 잠정 타결한 이란이 북한의 핵개발 행태를 답습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두 나라를 서로 비교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The comprehensive deal we are seeking to negotiate with Iran is fundamentally different than what we did in terms of our approach to North Korea.
북한은 90년대 초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제한된 사찰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제네바 합의 이후 보다 강도 높은 사찰에 동의했지만 2002년 합의 위반 사실이 발각되자 약속을 깨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프 대변인 대행은 이란 핵협상은 북한과의 그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에 부과되는 제약과 사찰, 검증 절차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북한에 적용되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20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하던 중국이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능력 확대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20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추정이 다른 추정치보다 월등히 정확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입니다.
There's big uncertainties about how big is North Korea's gas centrifuge.
북한이 무기급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중국 측에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공개할 이유가 없는 만큼 중국이 특별히 미국,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소상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외국인들도 참여하는 토론회에서 중국 측이 고급 정보를 공개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핵 능력 추정치를 발표한 중국 인사가 누군지 짐작이 간다며 이 인사는 핵시설에서 근무하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중국 정부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의 주장이 반드시 중국 정부의 추정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내년까지 핵탄두 보유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갖췄다는 주장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하던 중국이 서서히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게 올브라이트 소장의 설명입니다.
I was in China this last summer and I presented an estimate I had done.
지난해 여름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1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수십 기로 보유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을 때 중국 측에서 상당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선임국장은 안보 문제를 다룰 때는 정확한 정보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because of the uncertainty. And yet the passage of time and the demonstrated political will in North Korea to pursue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크로닌 국장은 2020년까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20에서 50기로 늘어날 것이라는 미국 민간 연구소의 주장이 최근 제기되면서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중국 전문가들도 비공개 석상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이 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견제하고 미국으로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데 북한의 핵 능력 확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걸 미국 정부에 확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도 중국이 미국에 대해 대북 협상 재개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핵 능력 확대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의도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에서 동아시아 담당 선임 자문관을 지낸 제임스 쇼프 카네기 재단 선임 연구원입니다.
Warning bell about where North Korea could end up 5 years from now, 10 years from now, 20 years from now.
5년에서 10년 뒤에 북한의 핵 능력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미 있었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에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쇼프 연구원은 북한 핵 문제가 더 악화할수록 중국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도 더 커지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 회담 5개 당사국들의 단결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대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특히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소위원회가 23일 동아시아 내 미국의 재균형이란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니엘 러셀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단결은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한일 동맹이 6자회담의 튼튼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와도 계속 강력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미 우방국들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이 지난해 12월에 체결한 3국 정보 공유 약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아태 지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동맹국들과의 공조가 한층 강화됐다며 이런 노력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방어 등 역내 핵심 현안들에 대한 대처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로 미국의 안보가 더 안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we're safer. We're safer because our alliance is in the region, especially with Japan, South Korea.
미국과 일본 간 방위 협력 지침과 미군의 순환 병력 배치 등 여러 협력이 더 강화됐고 싱가포르과 뉴질랜드 등 우방국들과의 안보 관계도 더욱 긴밀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이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requested increase of 75.4 million, which is 6% over 2014.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회계 연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예산으로 2014년보다 6%, 즉 7,540만 달러가 늘어난 14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원조 규모가 8억 4,560만 달러, 지역 안보 협력 등 외교 협력을 강화하는 데 5억 8,410만 달러가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인민군 창건 기념일 건군절에 즈음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김일성 추석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건군절에 즈음해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건군절을 맞아 새삼스럽게 김일성 추석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일제강점기인 지난 1932년 4월 25일 항일 유격대를 창설한 날을 인민군 창건기념일 건군절로 경축해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탈상을 끝내고 처음 맞이한 이번 건군절에 김 주석을 부각시켜 3대 세습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선군혁명의 역사를 개척한 절세 애국자 민족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김일성 주석의 항일 빨치산 투쟁을 조명하며 선군을 강조했습니다. 또 3대에 걸쳐 무적 필승의 백두산 혁명 강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김 제1위원장을 높이 모셔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면 전체를 김 주석의 젊은 시절 원수복 차림의 모습과 군부대 활동을 컬러 사진으로 채웠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별도의 논설에서 미국이 잊지도 않은 북조선 위협설을 퍼뜨리며 자신들을 주변 대국들의 패권 쟁탈전의 희생물로 만들려고 전쟁 책동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맞서 전쟁 억제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 군 당국 관계자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건군절의 즈음에 무력 시위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징후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국 군 당국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번 그 군 장관이는 정준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채로운 또 규모가 좀 큰 행사를 친다는 것은 성군 정치 계승자로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통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겠다. 또 그리고 그 이 한미 군사 훈련의 마치는 시점에 맞대응 무력실로서 나름대로 북한에서 종결하겠다. 뭐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건군절을 맞아 미사일 발사와 대규모 화력 발사 훈련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일 동해상에 설정한 항공기와 선박의 항행 금지 구역을 아직 풀지 않고 있어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군 당국 관계자는 이와 함께 북한이 평양 인근 종합훈련장에 전차와 포병 전력 등을 집결시켜둔 만큼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퍼레이드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오늘 즉 24일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독수리 연습이 끝났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이번 연합훈련 종료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독수리 연습이 오늘 끝났는데요. 북한이 유독 민감하게 네네. 반응을 했습니다. 우선 이것이 어떤 훈련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다음 또 질문으로 들어가죠.
예, 한미연합훈련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봄에 하는 게 이제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하고 8월 달에 그 을지포커스 훈련 두 개가 있는데,
네.
이제 8월 달에 을지포커스 훈련은 지휘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방어훈련을 하는 건데요. 이 3월 달에 하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미 중원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8월 달 을지훈련보다는 3월 달에 키리졸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미 중원군이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그동안에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더욱 민감하게 아주 반발하면서 자기들이 맞대응 훈련도 강화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독수리 연습이 이제 끝이 났는데요. 이 남북 관계에 어떤 전망이 예상이 되십니까?
우선 금년 초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예전 신년사하고 다르게 이례적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딱 한 문장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이번에는 적어도 뭐 한 패러그랩 정도를 할애하면서 했고요. 또 우리도 이제 남북관계, 남북대화 제의를 작년 말에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금년 초에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3월 달에 우리가 키리졸브 훈련을 시작하니까 남북대화가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야만 아마 상호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아마 상호 간에 어떤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한 탐색전이 보다 빈번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군사 훈련이 끝났고요. 그리고 네. 이제 민간 교류가 앞으로 몇 가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 네. 부인 이효 여사 방북 이런 네. 민간 교류의 물건은 좀 트일까요?
예, 네, 지금 이 전 제 생각에는 이효 여사 방북이 바로 이제 다가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남북관계에 아주 굉장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북관계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단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뭐 서로 주고받는 말도 있고 또 대화를 시작해도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에서 이걸 재개하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마침 이호 여사께서 5월 달에 북한을 가니까 우리도 이 여사님을 아마 메신저로 대화 관계 개선이나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신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도 이 여사님이 오시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담아서 이 여사님을 통해서 아마 우리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멘텀이 돼서 아마 남북 대화가 빠르게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6.15 공동선언 15주년 그리고 8.15 광복 70주년인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당국 간의 대화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6.15 15주년, 그다음에 8.15 70주년, 이 북한은 정주년이라고 해서 15 이렇게 5단위로 꺾어지는 것을 꺾어지는 해라고 해서
네.
기념식도 크게 하고 자기들 대내적으로 분위기를 전환시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6.15하고 8.15가 지금 꺾어지는 해 들어와 있으니까 북한이 아마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6.15는 당장 이제 뭐 한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6.15는 김대중 정부의 어떤 포용 정책의 산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현 정부가 그동안에 6.15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6.15에서 북한이 제의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결국 얘기한다면은 6.15 정신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은 결국 포용 정책으로 회귀하라 이런 얘기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8.15 70주년은 앞으로 시간도 좀 남아 있고요. 그 사이에 남북 대화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남북 간에 아마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획기적인 제안을 통해서 관계를 급속히 발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스포츠 교류도 참 그 대화를 트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네네. 7월에 광주 하계 유니버시 대회 또 10월에 문경 세계 군인 체육 대회에 북한 대표팀이 네. 모두 참가를 하기로 했고요. 또 한국 정부도 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스포츠 네. 행사가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광주 하계 그 뭐 유니버시 대회는 뭐 지난번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뭐 마찬가지로
네.
뭐 민간 교류이긴 한데 근데 큰 의미를 두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세계 군인 체육대회는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이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한 거는 자기들의 군사력을 와서 과시를 해서 일단 남한 군인들하고 이제 어떤 대결을 할 거 아닙니까? 경기를 할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그 경기에서 이겨서 이제 북한 군이 세다라는 것을 남한 땅에 와서 보여주겠다. 일종의 군사적 위협 차원에서 지금 파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인들이 일단 남한으로 오면은 어쨌든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그 전에 남북 관계가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은 남북 군사 문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그동안 보면은 경제 문제로 시작해서 정치 문제, 정치 어젠다로 가고 또 정치 어젠다가 결국 군사 어젠다로 가는 그런 순서를 밟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그 군인 올림픽에 내려와 가지고 군사 문제를 얘기한다면은 결국 경제 정치를 넘어서서 군사 문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 개성공단의 임금 문제가 요즘 좀 갈등인데요. 지금 예. 당장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이제 우리 남북 간의 현안은 많죠. 그런데 이제 지난 1월 달에 북한이 관계 개선 제의를 했지만 그 전단지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네.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5.24 조치, 천안함 사건과 5.24 조치 문제입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에 5.24 조치,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 때문에 우리가 5.24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동안에 5.24 조치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결국 경제 지원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남한 내 분위기가 5.24 조치가 딱 막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5.24 조치와 천안함 사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진전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김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네.
지금까지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로부터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독수리 연습의 종료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탈북자들로 구성된 탈북단체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한국을 배우고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는 탈북자 봉사단체 여원의 단원들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반 칫솔로 그렇죠. 일회용 칫솔이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칫솔 안 해놓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재해구호 물류센터.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한데 모아져 있는데요. 이 물건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은 자원봉사자들의 몫입니다.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봉사단체 여원의 회원들인데요. 여원은 여느 봉사단체와는 조금 다릅니다. 구성원들이 모두 탈북민들이기 때문인데요. 여원봉사단 회장 백춘숙 씨를 만나봤습니다.
사랑 나눔 희망의 여원이란 봉사단체 회장 백춘숙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와서부터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 생각이 나가지고 일단 명절이라 할 때는 그 여기도 보면 어르신들 노인정 그다음에 그 이 동네 이렇게 놀이터 같은데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아침에 나오시면은 저녁 늦게까지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고향에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자식들이 없으면은 저렇게 진종일 저리고 계시겠다 이런 마음에. 그냥 처음에는 이런 봉사라는 이런 봉사제도 북한에서는 상상을 못하잖아요. 생각도 못하고 살았었고 일단 아 이런 거를 우리 부모님 도와주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여원은 지난 2013년 10월 파주시에서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한 명, 두 명이 모인 봉사단원들은 이제 어느덧 28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성 탈북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라서 이름도 여원이라고 지었는데요. 지금은 남성 회원 3명도 함께합니다.
내가 아는 이웃의 애들하고 우리 이렇게 봉사를 같이 해볼까 그렇게 말하는 게 봉사라는 거를 애들이 모르니까 그냥 우리 좀 김장을 해가지고 혼자 있는 애들하고 또 꼬리신들한테 올해 김장을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우리 좀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컸어요. 지금 단체가 좀 이제는 온지 이제는 한 8년 9년 차가 됐어요. 하다 보니까 주위에 좀 사람들 좀 있다 보니까 좀 우리 같이 하자 하니까 한 야들비 모여가지고
여원은 지역사회 독거노인들과 파주시에 새로 입주하는 탈북민들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 가릴 것 없이 이들의 손길이 필요할 때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데요. 특히 처음 정착한 탈북민들의 입주 청소, 후원금 지원 등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도와준 탈북민들이 이제는 40가구가 넘는데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터맨들 입주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동네에 들어오는 그런 그 사람들 집을 찾아가서 우리 회원들 입주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이강수 팀장님 작년에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거 보고 너무도 감동받은 거예요. 이렇게 진짜 우리가 입주청소 시작한 사람들이 이렇게 발디 돼서 한 게 4명이에요. 도움을 받고 지금 도움을 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봉사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했지만 한국에 와서 봉사는 여원 단원들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여원 단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여기 나와서 할 수 있는 건 내 봉사를 하자 해서 내가 지금 봉사의 길을 나서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노인정에도 밥도 해주고 병원 봉사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는 봉사라는 건 미리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디가 남한에 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봉사밖에 없겠다. 보람 있는 일을 하니까요. 재미도 나고.
처음에 나도 봉사라는 거 몰랐어요. 그랬는데 우리 내가 검시 나와서 이렇게 아무 데서 없어 혼자 생활하니까나 우리 회장님이 와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나 이게 봉사라는 이렇게 남을 돌봐주는 봉사라고 생각하니까나 좀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나도 시작했어요. 마음이 유쾌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잖아요. 딱 그리고 남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좋잖아요.
몸은 힘들지만 봉사를 하면서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는 여원 단원들입니다.
우리 환자들 찾아가 입원한 환자들 찾아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그 위로해 주는 그때 그때하고 어르신들 돌봐드릴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꾸준히 이어지는 봉사에 지난해에는 파주시 봉사 표창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도 회원 두 명이 파주시 우수 봉사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백춘숙 회장과 여원 단원들은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 너무도 뿌듯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마음이 굉장히 그때 부풀었었어요. 해가지고 막 우리 회원들 진짜 이렇게 세터맨들 여기 와서 그렇게 시장님 표창을 받는다라는 게 인정받기로는 진짜 누구도 상상 못하는 거. 내가 받았던 그 느낌 그대로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이끌어주고 싶고.
봉사 시장 표창 받으니까 얼마큼 내가 이제 남은 인생까지 내가 봉사를 해가지고 이렇게만 하겠다는 거 내가 결심하고.
여러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백춘숙 씨를 보고 단체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봉사를 해보자고 제안한 사람은 박영순 여원 부회장인데요. 여원에서 탈북민이 아닌 유일한 회원인 박영순 씨는 봉사활동으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뿌듯합니다.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아 나도 이제 대한민국의 일원이구나 하는 그런 저기 뭐 희망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마음에 막 불어 있는 거 보면서 그 너무너무 회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해다 보면 이들에게 뭔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뭉쳐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원 봉사 단원들을 보면서 탈북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졌는데요. 파주시 재해구호 물류센터의 박현민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세터민이라고 하시는 분들 처음 뵀어요. 그래서 좀 약간 어려움도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다가와 주시고 막 하니까 좀 더 제가 편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와서 하시는 거 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여드리면 다른 분들도 생각이 좀 바뀌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탈북민들이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고 더 나아가 이제는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하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김현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다툼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집권당 순회 회담이 다음 달 초 열립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아베 총리의 과거사 인정을 촉구하는 연판장이 작성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위스가 가장 행복한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오늘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에서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상공을 초계 비행 중이던 필리핀 전투기에 중국 군함이 경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필리핀 군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에 밝힌 건데요.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처음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 군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고를 한 겁니까?
익명의 필리핀 공군 당국자가 로이터통신에 전한 바에 따르면요. 강력한 서치라이트, 보통 그 수색작전에 쓰는 조명등인데요. 이걸 중국 군함이 필리핀 전투기에 쏘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 군함의 이 같은 행위를 필리핀 군 당국은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시 필리핀 전투기가 1500m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는데 중국 군함이 무전통신으로 이 지역에서 빨리 나가라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특별한 충돌이 더 있지는 않았습니까?
필리핀 전투기가 중국 군함에 특별히 대응을 하지는 않았고요. 초계 비행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필리핀 군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 군함이 발포를 했다 이런 소문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서 돌았지만은 필리핀 군 당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네, 필리핀 정부의 공식 반응은 없었나요?
필리핀 정부는 이번 사건이 확산되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군함이 무력 행사를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크게 문제 삼을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벌이고 있는 간척 사업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유권 분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비행기 활주로 7개 또 인공섬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일 정찰기에서 촬영한 관련 사진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필리핀 어선들을 단속한 것도 남중국해의 긴장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조업하던 필리핀 어선들을 중국이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중국 해안경비정들이 남중국해 스카보러섬, 중국명 황엔다오 인근에서 물대포를 쏘면서 필리핀 어선들을 쫓아냈습니다. 또 중국 경비정들이 스카보러섬 주변에서 필리핀 어선 두 척의 어획물까지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한 필리핀 어민은 당시 중국 경비대원들이 총으로 위협했다 이렇게 AFP 통신에 전했습니다.
네, 필리핀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해역에서는 지난 2012년에 양국 군함이 대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서 필리핀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외교 경로를 통해서 중국에 항의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 어선의 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다툼은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또 브루나이와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서도 이 문제가 늘 핵심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번 주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집 라작 총리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이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무력 시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차원의 해결 방안도 계속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타이완 관계 알아보겠습니다. 큰 정치 행사가 다음 달에 열리는군요. 집권당 순회들도 만난다죠?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주리룬 타이완 집권 국민당 주석이 다음 달 초 회담을 갖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과 또 타이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과 타이완 국민당이 다음 달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당 주석 간 회동을 갖는다는 겁니다. 양측이 회담 일정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양측 최고 지도자가 만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겠군요.
네, 중국 공산당과 타이완 국민당의 현직 최고 지도자가 회담하는 것은 200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 사무판공실은 시 주석이 주 주석과 만나서 양안 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했고요. 또 국공 양당 관계에서 중요한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이완 국민당도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는데요. 주 주석이 시 주석과 양안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 의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새로운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요. 양안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 양당의 신뢰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도 될 전망입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타이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가입 문제 또 중국 기업들의 타이완 투자도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국공 순회 회담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지난 2005년이었는데요.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 또 렌잔 타이완 국민당 주석이 분단 60년 만에 만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뒤에 두 당은 정례적으로 회담을 이어왔지만요. 국민당 주석이 참석하는 것은 2008년 우보슝 주석 이후 이번이 7년 만입니다. 그동안 국민당 측에서는 주로 명예주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잉주 총통이 2008년 당선돼서 2012년에 또 연임까지 했는데 국민당 주석직도 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타이완 총통이 중국 본토를 방문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공순회회담은 국민당에 대한 정치적 지원 사격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국민당이 지난해 11월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잉주 총통이 이끄는 국민당은 친중 정책을 유지해왔는데요. 타이완 독립 노선을 추구해온 민진당에 대패한 겁니다. 이 때문에 양안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를 의식해서 시 주석이 주 주석과 만나서 국민당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양안 관계를 논의할 상대로 국민당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 주석 본인은 내년 총통 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요. 타이완 정계에서는 주 주석의 출마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공순회 회담을 통해서 양안 관계에 대한 입장을 미리 밝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주말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어떤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네,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이 2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비행 시간을 합쳐서 6박 8일간 일정입니다. 우선 미군 전사자들이 잠들어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헌화하고 또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유대인 탄압 또 학살 자료를 모아놓은 홀로코스트 박물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기념비도 방문을 합니다. 또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 상하 양원 합동의회에서 연설하고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에서는 국지간 군사 경제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 중에 양국은 18년 만에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합의해서 안보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27일로 예정돼 있는 양국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담에서 새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합의돼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지침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상시 협의체를 상설하는 문제 또 유사시와 평시의 중간 단계인 이른바 회색지대 사태에서 미일 공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룹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은 새 방위 지침에는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구상도 명기됩니다.
네, 경제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핵심 의제입니까?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 양국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28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막판 정치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회원국 가입 신청이 끝났는데요.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에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줄곧 미일 관계 강화에 공을 들여오기는 했지만 이번 방미를 앞두고 과거사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의 미 의회 합동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부전의 맹세, 그러니까 전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인데요. 종전 70주년을 맞아서 파시즘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걸 내외에 천명한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주변 국가들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계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이 있습니까?
네,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더 확실히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구체적인 행동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연판장을 돌려서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회 합동 연설을 앞두고 아베 총리를 압박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네, 연판장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베 총리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역사 문제를 해소해서 치유와 또 화해의 근간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역사를 직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 또 고노 담화를 공식 재확인하고 인정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또 올해는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아베 총리가 미국 방문을 계기로 치유와 화해의 비전을 갖고 주변 국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협력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어떤 의원들이 연판장 작성에 참여했습니까?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참여했는데요. 모두 25명입니다. 민주당에서 17명, 공화당에서 8명의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또 마이크 혼다 의원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연명 서한을 사사히 게니치로 주미 일본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유엔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15 세계 행복 보고서입니다. 어떤 보고서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를 국가별로 조사해서 발표한 겁니다. 전 세계 158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국내 총 생산, 기대 수명, 또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 자유, 부패 문제 이런 걸 기준으로 국가별 행복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네,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10점 만점에 7.5점을 받은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아이슬란드로 조사됐고요. 2013년에 1위를 차지했던 덴마크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밖에 또 노르웨이와 캐나다가 상위권에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하위권에 들어간 나라,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가장 불행한 나라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토고와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같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럿 포함됐습니다.
네, 주로 서유럽 국가들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왔군요.
네, 하지만 경제 위기에 시달리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또 스페인의 행복지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는 158개 국가들 가운데 102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밖에 영국은 21위를 기록해서 겨우 체면을 살렸고요. 미국은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10점 만점에 6점 가까이 받아서 47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3년보다 6계단 내려갔는데요. 일본이 46위로 한국을 앞섰습니다. 중국은 84위를 차지했고요. 북한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현호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7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지역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7도, 신의주 최저 6도, 최고 18도, 강계 최저 3도, 최고 23도, 해주 최저 10도, 최고 20도, 함흥, 장진, 해산 등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약간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최저 6도, 최고 25도, 장진 최저 영하 4도, 최고 16도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수사 당국이 로마 교황청을 공격하려 한 혐의로 이슬람 극단주의자 1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우로 무라 이탈리아 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체포된 테러 용의자들 가운데는 알카에다의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의 경호원 2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라 검사는 또 다른 용의자들의 경우 전례 없이 로마 교황청인 바티칸을 공격하려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은 이들의 전화 감청을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출신인 이들 용의자들은 또 파키스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테러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수사당국은 이들이 지난 2009년 파키스탄 펜샤와르에 폭탄 테러를 가해 100여 명이 살해된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의 군사 장비를 크게 증강하고 있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슈톨텐버그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장비들은 고성능 무기류와 전차, 박격포 등 천여 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은 어제 연설에서 두 달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가 체결한 휴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나토의 발표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 국경 주변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머리아프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모든 미군 훈련 활동은 폴란드와 인접한 서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러시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미군의 대테러 작전 중 알카에다에 붙잡혀 있던 미국인과 이탈리아인 인질의 사망을 애도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오늘 희생자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무인기를 통한 공습은 위험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파키스탄 정부는 오랫동안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특별 담화를 통해 군 통수권자로서 모든 대테러 작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지중해 구조수색 활동 예산을 3배로 증액하려는 유럽연합의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오늘 유럽연합이 수색 구조 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첫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난민 사무소는 그러면서 난민들의 참사를 막기 위해 다른 안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난민기구는 지난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유럽에 도착한 난민들의 절반이 지중해를 건너왔다며 유럽연합에 난민 보호를 위한 다른 법적 수단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럽 정상들은 어제 난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아르메니아 대학살 100주년을 맞아 아르메니아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도 예레반 인근 아르메니아 집단학살 기념관에서 열린 오늘 추모 행사에는 세르즈 사르키샨 아르메니아 대통령 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밖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예레반을 방문해 아르메니아 대학살 사건을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모 행사는 관련국들과 아르메니아 동맹국들 사이에 논쟁을 유발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후예인 터키는 과거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한 아르메니아인들의 사망 사건이 집단 학살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자국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외국인 사형수들을 접견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각국 대사관에 요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9명에 대해 곧 형이 집행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9명의 외국인 사형수들은 호주와 브라질, 프랑스, 나이지리아 출신들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당 국가들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매 범죄는 반드시 사형으로 엄벌한다는 입장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